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모든 집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성실하였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데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때에 나에게 반역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 그곳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떠보려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져 언제나 딴 길로만 가고 내 길은 알지도 못한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기까지 하며 선포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직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디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죄를 짓고 그 몸이 죽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모두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 세상 사람 모두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next door to Jesus. Unti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다니엘서 제1장.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다. 환관자의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벤노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유토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즘만큼이나 피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는 때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의 문제로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늘려보려고 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고혈압, 저혈압, 뇌졸중, 백혈병, 혈전 등등은 모두가 피와 관련되어 있고 당연히 생명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에는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식용하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고 다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데만 허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인즉 피는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 되었으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고 피로서 상징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와 일반입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사악한 제사의식이었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유일한 속죄의 수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더욱 강하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록 그것이 이삭을 대신한 양의 제사였지만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언약을 확실히 하셨고 민족이 된 후에도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서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창세기 17장 11절이나 또 14절 23절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할례 명령도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피흘림의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세상에도 모든 사람의 연줄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의리라는 것도 피로 맺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것 때문에 영광을 함께 입고 수치를 함께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은 피를 받았고 같은 피가 흐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놓고서야 비로소 탄식합니다.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야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피 흘림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즉 동지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특히 전쟁터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총질이나 싸움을 하다가 옆에 같은 동료 하나가 피를 흘리게 되면 눈이 뒤집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자신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냥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는 매 주님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면서 형제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피 흘림을 보면서 결심합니다. 미래의식, 누구든지의 희생이든지 피 흘림을 보면서 결심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이고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보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결심하게 되죠. 천국이 가고 싶어서 보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미래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불러놓고 바울은 이런 확인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는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피는 생명이면서 흐르지 않는 피는 굳어버리고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어느 곳에는 피가 뭉쳐져 있다면 죽음의 초기 증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는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피는 사랑으로부터 흐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심장은 바로 사랑의 상징인 하트와 같습니다. 사랑만이 상한 피를 정화하고 새로운 피를 펌프질해서 보냅니다. 내가 예수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매주 예배에서 기념하죠. 죄에 대해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마귀의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동지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날마다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 속에서 혈전과 같은 죄의 부산물이 쌓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희생의 피를 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피의 역사가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Yea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은 더욱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성 하나만으로 영감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문헌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확성이 증명된다면 그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역사적 정확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고학이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고고학은 고대 문명의 유적지와 기념비 같은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대 도시들의 발굴을 통해 성경에만 언급되었던 고대인과 고대 사건들이 하나씩 그 빛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번번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집트의 포도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람의 꿈에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서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역사학의 개념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는데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서술하면서 역사학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해석과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역사적 정확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포도밭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재배하는 모습이 묘사된 벽화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그림도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의문을 품게 되고 성경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비돔의 벽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바로를 위해 건설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이들이 벽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지플러 만들었으나 후에는 곡초 구루터기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883년 고대 비돔성 유적지로 알려진 텔 엘마스쿠타에서 에도드 나빌이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고대 건축물의 가장 하단 벽돌에는 잘게 썬 집이 섞여 있고 중간은 집 대신 갈대가 섞였으며 가장 높은 곳의 벽돌에는 나일강의 진흙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빌이 발굴한 것이 고대 비돔성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발견한 벽돌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셋째로 헷족속입니다. 성경에는 헷족속에 대한 언급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헷 족속이 막았다는 기록이 있고 다윗이 헷 족속 우리아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서 어디에도 헷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유론자들은 헷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76년에 조지 스미스가 소아시아 드제라비스 기념비를 연구하던 중 그 도시가 고대 하티의 수도 갈가마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고고학 연구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 하티 민족임이 드러났습니다. A.H. 세이스 박사는 이것은 마치 이집트와 아시리아 단어를 혼용해서 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헷 족속은 실제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넷째로 사르곤 왕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르곤 왕에 대한 언급은 이 성경 구절 외에는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1843년에 피 보타라는 사람이 고대 니누에를 찾기 위해 코사밭 언덕을 파내려 가다 니누에 대신 사르곤 왕의 궁궐과 호화로운 공예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 가운데 이사야가 언급했던 아스도스의 포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성경이 정확하고 회론자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인류가 멸망하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고대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산지에 있는 여러 홍수 전설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88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전설은 서로 많이 다르고 성경 홍수 기록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홍수 전설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죽었다는 점과 방주 덕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수 전설 가운데는 영웅이 방주에서 나오기 전 새들을 밖으로 날려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비슷한 기록이 니니웨의 아수파니팔 고대 도서관의 점토판에 기록된 갈가마스 서사시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는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서사시를 보면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신들로부터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씨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서사시를 보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들이 알려준 규격도로 배를 짓고 역청으로 틈을 막았습니다. 때가 되어 그와 그의 가족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7일간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후에 물이 빠지자 그들이 탄 배가 니스르 산에 닿았습니다. 우트나 피슈팀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제비를 날렸습니다.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그 후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안전하게 내린 후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이 전설과 성경 기록의 유사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두 기록 사이에 유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갈가미스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전설과 성경 홍수 기록의 차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을 근거로 두 기록이 쓰였다 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서술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경 유해의 홍수 기록에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만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홍수 전설은 노아의 홍수가 회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홍수 전설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시 몇 군데서 대홍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에서는 두 문명의 지층 사이에서 1.5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이 진흙 퇴적층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것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수사를 완전히 파괴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옛 고향 우르에서도 두께가 2.4m나 되는 단단한 진흙 퇴적층이 나왔습니다. 여섯째로 히스기야의 저항입니다. 아마도 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수르의 굴레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기록대로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월등한 군사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산헤립 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니느웨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산헤립의 실패는 그가 점토 원주에 새긴 8번에 걸친 출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미화하긴 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그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 그의 이 기록은 예루살렘이 산헤립에게 함락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 줍니다. 일곱째로 총독 석유오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구브로 총독 석유오 바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에 구브로로 나오는 지명은 현재 키프로스를 가리킵니다. 구브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석유오 바울은 당시 그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전에 바울 총독 하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동전은 클라디우스 황제 제13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석유오 바울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한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덟 번째, 역사학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실제로 증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데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원래 헤로데아는 헤롯의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는데 그와 이혼하고 헤롯과 혼인했다. 이 불법적인 결혼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원인이었다. 요세푸스의 이 기록과 마태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일치의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후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만큼 신빙성을 확증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은 글을 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한 가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 왕이 다시 등장하고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왕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손자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실을 기록함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로마 제국의 군주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디베르 황제 즉위 제15년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구스도가 더 이상 권좌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체포에 대해 아구스도에게 상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황제는 네로인데 그의 본명은 가이사 아구스도 네로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1세기 독자들은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아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들이 이처럼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이 고대 문명을 발굴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은 오랫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런 공격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